출애굽기 23장에서는 다양한 법규와 관련된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평에 관한 법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준수, 또 이것을 준수할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한 공평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풍설, 위증,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설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평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퍼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위증이라는 것은 손상시키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지위와 소유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한 증언은 사실에 입각해 판결하지 않고 진실을 거절하며 왜곡시켜 부정직한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편벽되이 두둔하다라는 것은 과장대라는 어원에서 온 단어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 공평한 사회는 무엇보다도 말과 언어 생활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어 생활에서 성도들은 늘 말에 주의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진실을 말할 때 당장에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짓말로 결국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자신 역시 스스로를 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거짓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4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과 문제가 되는 직접적인 관계의 악화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친절하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적인 생활 법규를 세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할지라도 공의에 입각해서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되며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는 거짓 일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허위와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에는 거짓된 증언과 판결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3장 1절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는 말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판과 관련하여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묵자학이라는 표현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7절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실수나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 있는 자나 윤리적으로 사법적으로 의로운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어떤 대상을 재판할 때에 과거의 인간이 만든 법률과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세상 법률의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법규를 지키고 따르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본성상 죄악되고 부패한 존재이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움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등지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악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불의에 전념하는 자를 결단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기만의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년째 땅의 안식을 통해서 땅을 묵혀두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규들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약자와 또한 빈자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고려하여서 이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가축들과 종들, 나그네들이 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물론 7년째 안식년과 7일째 안식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생산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소득을 마음껏 이 기간을 통해서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법규는 생산활동의 중단과 인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손실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토지의 휴식을 통해 땅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서 더 많은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이 경작하는 일꾼들의 심 역시 이들이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허락하여서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의 지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가난한 자들 역시 친히 먹이시고 생명을 보존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정서적인 또한 감정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또 삶의 모든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진정한 안식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 동안의 노동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모든 일을 삼가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또 우리가 부단하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과 종들, 손님들, 가축들,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한날을 말과 언어 생활에 주의하셔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떠난 자들과 동행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의 의미를 돌아보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6일간의 노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또 내게 속한 자들에게도 진정한 이 안식의 원리를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